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함께 읽은 시편 52편에는 본문과 더불어서 본문이 어떠한 정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를 소개해주는 표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들 중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52편 외에도 51편, 3편, 34편,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다윗의 행적들을 쫓아서 그가 이런 행적을 보였을 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노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유독 그러한 설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온 생애로, 자기의 온 생애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가에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나 패했을 때에나, 시험에 빠져서 비탄에 빠졌을 때에나,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나의 삶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무기와 음식을 공급받았다라고 고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2장에 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서 그를 만났다, 성소에서 그를 만났다 고발하기 전에 그가 다윗을 만났던 때를 이렇게 사무엘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황급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기서 부족한 음식과 또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공급받고 가는 장면을 우연히 거기에 있던 사울 왕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상 22장 6절 바로 다음 장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셔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민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때부터 사울왕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악령에 의해서 번민하게 됩니다.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 시달림이 극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에 따르면 피해망상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와 함께 서 있는 가장 신복들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죠. 내 아들도 다윗과 맹약해서 나를 언제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바로 그때 도액이 등장하는 겁니다. 도액이 등장하여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9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은 지금 모두를 의심하고 있고 그 모두를 의심하면서 광기에 서려 있는데 다만 심증은 있으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물증이 잡히면 잡아다가 본보기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를 갈고 있을 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다윗을 보고 나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았던 그 도액이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울왕에게 내가 그를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노베에서 아히멜렉과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하는 거죠. 그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그는 다윗이 노베 들려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검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지만 그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매우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히멜렉이 사울을 배반하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그는 다윗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이제 심증이 있었던 데에서 물증이 잡혔으니까 그 범인들, 피의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사울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제사장들을 해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도액은 놀랍게도 아히멜렉뿐 아니라 85명의 제사장 그리고 노베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짐승들까지도 다 쳐서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쳐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지 않고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겨오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거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처단할 때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 제사장들 전부와 그들에게 속한 식솔들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던 사람, 사울로 하여금 죄에 죄를 더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르러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다윗이 들렸던 그 성읍 노베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다 고할 때 다윗은 그것이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며 오늘의 시편을 시편 52편을 그가 노래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은 포악한 자여 하고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도액을 가리키겠죠. 이 포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학기보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 용사, 전사, 영웅 이런 좋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자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은 용사라 했던 그 용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를 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했던 그 용사가 바로 이 포악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포악한 자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그런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사고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사실은 오 너 용사여, 오 너 영웅이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심각하게 그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잘 그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비꼼, 그 경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한다면 1절을 이렇게 조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용사님, 아이고 용사님, 악한 계획을 세우시고 자랑하시는구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임이 없으시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웅들이 행하는 일,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간사한 일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액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희한하게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용사, 영웅,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세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할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일을 행하는 이유, 거짓을 행하는 이유, 남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 힘으로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 남을 잘 속이고 남을 잘 넘어뜨리고 남을 잘 파멸시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것을 다 취하여 자기 것을 만들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포악한 자들, 말하자면 다윗이 비꼬고 있는 영웅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과 같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조롱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만 그 조롱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정의가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승자만을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유행시켰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묘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런 말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져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셨고 온 천하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의 삶, 저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힘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멜로디가 신나서 율동이 재밌어서 부르는 그 찬양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길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힘이더냐? 재물이더냐? 기만과 술수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 책략과 모략이더냐?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들로는 너의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런 것으로는 너의 인생을 붙들어맬 수 없다. 안전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다윗은 단언합니다. 결국은 의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고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신 사랑하심,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결국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다윗의 삶을 더 씌운, 시편 1편 말씀을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녹여내서 다윗의 언어로 표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다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속히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 강포를 행하는 자, 용사라고 자칭하는 자, 세상이 칭송하는 자, 도액 너는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매우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오래 살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열매도 꾸준하게 오래도록 맺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냐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성지여행을 갔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는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성지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못 박히시던 날에 기도하시던 감람산, 그 어간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들, 올리브나무들이 있는데요, 가이드가 아마 거짓말을 조금 보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나무들이 얼마나 오래 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나무도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수명이 그만큼 긴, 천 몇백 년도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크지 않게 자라지만 꾸준히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꾸준히 그 빛을 잃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감람나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견디는 것이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풍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이, 악한들이 그렇게 확보하고자 했었던 부, 풍요, 안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의인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악인이 매우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그런 대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을 것이지만 악인은 어떻다고요? 그 장막에서 뽑혀내리, 산자들의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 구분이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명확해지지가 않습니다. 모호해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인인가? 나는 악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과 도액이 마주쳤던 그 성소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돌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허겁지겁 노브로 달려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에게 쫓겨온 것이 아니라 왕의 밀명을 받아서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먹을 것도 무기도 챙기지 못했으니 먹을 것과 무기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에게 속한 모든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금지되었던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요구해서 받아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은 두 가지를 범죄했죠. 거짓말을 했고 여호와의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도액은요, 도액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도액은 그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면전에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느라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라 자기의 어떤 부정함을 씻느라 하나님의 전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액 자신이 출생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출생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율법적인 의식에 더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장면만을 딱 놓고 보면 다윗과 도액이 노베 성소에서 마주쳤던 그 장면만 딱 놓고 보면 다윗은 죄인인 것 같고 악인인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 같고 도액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이 두 사람에게 공히 성공과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이 두 사람은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도액은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섭니다. 아무도 왕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도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죠. 그때 죽였으면 그때 사울을 처단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최소한 유다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출세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랬던 다윗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의인이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시편 51편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양분이 되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저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베푸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더 버텨낼 것인가 하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위로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